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일단 떠나는 수밖에. 김남희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수평의 열린 공간이 주는 자유로움과 넉넉함이 부럽기도 했다. 이 광활하고 완만한 수평의 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과 빽빽한 고층 건물의 날카로운 수직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마음이 부디 같기를 바랄 뿐. 팬데믹으로 가용 공간이 더 줄어든 코비드 시기에는 탁 트인 수평 공간에 대한 갈망이 더 간절했다. 효율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수직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는 타인의 공간에 들어서는 일도 쉽지 않다. 유르트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초원 위를 좀 걸어가서 천을 열어젖히면 된다. 겨울은 길고 산림은 비난하지만 봄이 오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드넓은 땅이 있고 그 땅에 울타리가 없는 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일도 드물다.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목초지를 공유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했다. 자연환경이 훨씬 척박한 타지키스탄 유목민들이 가축을 끌고 국경을 넘어와도 기꺼이 초지를 나눠 쓰는 것 또한 그런 마음 덕분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은 순박했다. 시장에 빵집을 기웃거리니 빵을 굽던 남자가 화덕에서 막 꺼낸 빵 한 덩이를 그냥 건넸다. 그 순간에 그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선량하게 살아온 삶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세상 떠난 내 아버지 같은 사내였다. 따끈한 빵 한 덩이를 받아든 나는 어쩔 줄 모른 채 서 있었다. 열린 대문 너머에 마당을 들여다보는 내 손을 잡고 끌어당겨 빵과 차를 내주는 여인도 있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 이제 너는 내 친구이고 여기는 네 집이라며 스카프를 선물하던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다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다. 들판에서 꼴을 베다가 나와 찍은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기뻐하던 소년도 있었다. 제 몸보다도 훨씬 큰 낫을 들고 일하며 동생들과 엄마를 챙기던 사피를 알리는 12살이었다. 초원에서는 어린아이도 제 몫을 해야 했다. 갓 태어난 망아지를 돌보거나 해질 무렵 가축을 우리로 몰고 오는 것도 아이들의 일이었다. 당나귀를 탄 어린 소녀나 안장도 없이 말을 달리는 소년의 동작은 자유롭고 거침이 없었다. 6월의 복숭아처럼 볼이 익은 아이들이 초원을 달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초원의 풍경을 완성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초원에서 부러운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방인만이 이질적인 존재 같았다. 유르트 안에 살림은 단출했다. 솥동을 태우는 난로와 한쪽에 가득 쌓인 이불. 바닥에는 양털 카펫이 깔려 있었다. 식사용 좌탁이 있는 유르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천 위에 상이 차려졌다. 영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건 서로 다 알아들었다. 송쿨에서 머물렀던 유르트 앞에는 작은 태양열 전지판이 놓여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손님 예약을 받으니 그럴 수밖에. 유르트 앞에는 어디에나 이동식 간이 세면대가 있었다. 꼭지를 돌리면 물이 쫄쫄 떨어졌다. 깨끗한 물은 귀하기만 해서 우리는 고양이 세수와 양치질만 겨우 할 수 있었다. 아무렇지 않던 것들,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원래 지닌 고귀한 가치를 알려주는 땅이었다. 그곳은 유르트에서의 식사도 살림만큼이나 단순했다. 양고기가 들어간 볶음밥 플로브 혹은 양고기 국수 라그만, 양고기와 양파를 넣은 만두 만티, 채식하는 이에게는 요거트 아이란과 보리나 메밀이 듬성듬성 섞인 감자밥 정도가 차와 함께 나왔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입에 맞았다. 육식주의자인 친구는 자신이 먹어본 양고기 중에 이 나라의 고기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다고 했다. 이곳의 양들은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살다가 키운 사람의 손에 존중받는 죽음을 맞기 때문일까? 이런 고기라면 죽음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목민들은 이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문명의 편리함과 몇 달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질 줄 알고, 유르트를 찾는 이들을 환대하지만 떠나는 이들에게 집착하지도 않았다. 생명을 귀히 여겼지만 그 생명을 취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망설임이 없었다. 지닌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손님을 환대하는 풍습이 살아있어 누가 와도 차와 간식을 내놓고는 했다. 큰 죄를 짓는 일도 없이, 허망한 욕망에 좌절하는 일도 없이 어제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 땅에서 삶은 단순했다. 때에 맞춰 양을 몰고 나가 풀어놓고 온 가족이 모여 꼴을 뱉다. 들판에 살구나 버찌가 여무는 계절이 오면 따서 잼을 만들었다. 술 한 잔이 생각나면 양동이를 들고 나가 말에 젖을 자 크무스를 만들고, 매일 먹는 치즈와 요거트는 염소와 양의 젖을 발효시켜 만들었다. 겨울이 오면 쌓아둔 건초를 가축에게 먹이며 봄을 기다렸다.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이 있는 한 삶은 풍족하다고 여겼다. 1년에 석 달만이라도 이어가며 사는 한 성정이 모질고 강퍅해질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이 삶조차 머지않아 박물관의 유물로나 남게 될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유목민의 아이들 중 장래희망이 목동이나 양치기인 아이는 없다고 했으니. 피할 수 없는 신탁처럼 예고된 그 변화를 상상하면 괜히 목이 메었다. 나는 지금 우리의 오래된 미래를 살고 있는 셈이었다. 고도가 높은 초원은 8월인데도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졌다. 저녁을 먹고 나면 유르트의 주인은 난로에 솥똥을 넣고 불을 지폈다. 잘 마른 솥똥은 냄새도 없이 유르트를 따뜻하게 데웠다. 유목민들의 텐트에서는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야 했다. 낯선 이들과 뒤섞인 채 1년에 한 번 빨 요 위에 침낭을 덮고 누워있으면 새삼 너무 많은 것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이 끌어안은 양과 말, 내가 놓지 못하는 떠도는 삶에 대한 욕망. 결국 우리는 각자에게 절실한 것을 붙잡고 생을 건너가는 중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꿈도 없는 잠에 빠져들고는 했다. 지금쯤 그 땅에도 봄이 찾아와 초원을 덮었던 눈이 녹기 시작했을까? 곧 새 풀이 돋아나고 그 풀이 자라 초원을 뒤덮고 바람이 순해지는 6월이 오리라. 여리던 풀빛이 진해지면 유목민들은 다시 양과 말을 끌고 초원으로 나가 유르트를 칠 것이다. 강과 초원에 기대어 목숨을 맡길 것이다. 먼 조상들이 그랬듯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삶을 이어갈 것이다.
정성을 다하는 KBS 오디오북
이 나라의 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타지키스탄 파미르. 이 벽에 붙은 독재자의 얼굴은 이 나라의 그 무엇도 표현하지 못한다. 내가 이 벽에 걸고 싶은 얼굴은 무르가브 우물가에서 물을 긷는 소녀의 작은 얼굴. 랑가르의 들판에서 밀을 베는 여인의 주름진 얼굴. 지제우의 흙집에서 양을 치는 자로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다. 관공서의 건물마다 붙은 저 거대한 초상화의 주인공을 내가 만난 얼굴들로 바꾸고 싶었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의 거리에서 나는 지나온 마을을 떠올리고 있었다. 빈 들판과 회색의 강과 사나운 바람 부는 고원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지난 며칠간 내가 건너온 도로는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고립된 도로로 꼽힌다. 암석이 굴러떨어지고 모래먼지가 휘날리고 중앙선이나 가드레일도 없는 좁고 구불거리는 도로의 평균 고도는 4,000m. 이 도로를 건설한 소비에트는 M41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세상은 파미르 하이웨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여정은 키르기스스탄의 오시에서 출발해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하이웨이를 관통해 호로까지 가는 725km. 친구 크리스털, 오시에서 만난 호주인 루시가 일행이었다.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댄 툴파르쿨 호숫가의 고도는 이미 3,500m였다. 우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보름 넘게 지낸 후였기에 유목민 텐트에 시설이며 음식을 품평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날 아침상에 올라온 계란프라이가 하나뿐이라고 분개했으니. 호숫가에 사는 7,134m의 레닌피크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양진혁에 앉아 산멍을 즐길 때 말을 탄 유목민 남자가 다가왔다. 그가 다가올수록 나란히 앉은 우리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 했던 디오게네스에게 빙의된 기분이 들었다. 우리가 먹고 있던 간식을 야무지게 챙긴 루시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루시가 간식을 그에게 건넨 그 순간, 이 유목민 남자의 세상은 루시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루시의 전화번호만 따고 둘이서만 사진을 찍는 것도 얄미운데 얼씨구 그녀만 말에 태워주기까지 하다니. 저 간식은 크리스탈과 내가 샀는데. 유교거린 우리는 차마 태워달라고 청하는 무례를 저지를 수 없어 그저 샘을 낼 뿐이었다. 우린 송쿨에서 사흘간 말 탔잖아. 이렇게 위로하면서. 파미르 하이웨이는 국경을 넘는 방식도 특이했다. 차 안에 앉은 채로 입국 서류에 도장을 받기는 처음이었다. 군인이 여권을 받아가 도장을 찍고 가져다주는 서비스라니. 오슈에서 출발할 때 우리 차를 운전하는 아딜이 짐을 넣고 남은 트렁크의 모든 공간을 수박으로 채웠다. 도대체 이걸 언제 다 먹나 싶었는데 초소가 나올 때마다 아딜은 경비원에게 수박을 건넸다. 에모말리 대통령이 31년째 장기 집권 중인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국경을 넘을 때조차 비리를 겪는다고 했다. 어쩐지 매번 무사히 지나간다 싶었더니 수박 한 덩이가 우리의 통행증이었던 셈이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풍경이 달랐다. 푸른 초원이 사라지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불모의 땅이 이어졌다. 도로의 왼편으로는 회색의 판지강이 흐르고 강 너머는 아프가니스탄이었다. 강물조차 잿빛이라 온통 무채색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풍경 사이로 장식도 색채도 없는 사각형의 흰 집이 띄엄띄엄 보였다. 그 너머로 빛나는 설산이 아니었다면 더없이 삭막했을 터였다.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93%가 산이고 국토 절반 가까이가 고도 3,000m를 넘는다. 거기에 더해 7,000m급 봉우리가 4개. 그냥 3개의 지붕이 된 게 아니었다. 저 산맥에 깃들어 산다는 눈표범과 마주칠까 싶어 매서운 눈으로 산들을 훑어보고는 했지만 당연하게도 눈표범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파미르 하이웨이에서 가장 높은 악바이탈 패스는 악소리가 날 것 같은 4,655m의 고도.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쏟아지는 눈발에 산들이 하얗게 묻히고 있었다. 기념사진을 찍는 이들이 8월의 눈을 맞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 고개를 자전거로 올라오는 청춘들이 보였다. 제 몸으로 세상을 열어가는 그들이 누릴 고통 가득한 환희가 부럽기도 했다. 삶은 저지르는 자의 것이라는데 패기 없는 나는 기껏 다음 생으로 미룰 뿐이었다. 경주에서 이스탄불까지 걸어서 실크로드를 가로지르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은 시절이 내게도 있었는데. 겁 많고 소심한 나는 여기까지도 겨우겨우 넘어왔을 뿐이다.